요한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 요한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그가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록할 때에는 그가 특별히 잘 취사 선택을 해서 그가 이 사건들을 배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요한이 기록한 지금까지 1장에서 4장까지의 기록을 보면은 요한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경건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보다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들,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적인 가르침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탁월한 그와 같은 영적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와 같은 기사들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이 유대인들의 결례에 사용하는 그 통을 사용하여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심으로써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이 성전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율법사 니고데모를 만나 주셔서 유대인에게 참된 거듭남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교훈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선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이 믿는 종교보다 예루살렘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자신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다 옛 종교인 유대교가 생명을 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기쁨과 경건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장 말씀부터 살펴보면 5장부터 11장까지는 새로운 요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모든 절기나 축제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이 절기들 그리고 축제들을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것들을 비교하시는가 하면 오늘 5장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데 여러분, 안식일이 유대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가지의 규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라고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또한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축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을 그들이 기억하는 날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또 초막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셨는가? 그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돌보아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자신들을 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수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전절은 가을 추수할 때 있는데 추수감사줄과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서 풍성한 결실을 주셔서 이제는 거기에서 먹고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해주심을 기뻐하는 축제의 기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이제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을 거쳐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이와 같이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수전절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이 모든 절기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요한이 이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요한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과 절기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지,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많은 요소들 중에서 첫 번째 요소인 안식일 논쟁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논쟁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데서 촉발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들이 육체의 일들을 쉬고 육체가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와 같은 날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복된 날이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날이 아니라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그와 같은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이 가르침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아주 큰 곤경으로 밀어넣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였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불쌍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시고 왜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대개 학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는 대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양의 문, 양문이라고 하는 그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왜 이 병자들이 몰려 있었는가는 오늘 말씀 보면은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끔씩 천사가 물을 요동하게 만드는데 그럴 때에 누구든지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동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소경도 있었고 절뚝발이도 있었고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때문에 거기에 행각을 5개나 지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행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말하면 정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뜨거운 햇볕을 가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 행각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못이 요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보면은 3장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가로를 쳐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가끔씩 물이 동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는 이 물이 동하거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연못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항상 물에 차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 공동이 있어서 이 지하수가 끌어 이렇게 오르면은 그 물이 그 바위통으로 이동하는데 그때 그 물소리를 내면서 이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는 요란한 소리가 나고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병자들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에 몰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위에 5개의 행각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들도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은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이 신체 마비 환자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체가 마비된, 하반신이 마비된 이 환자들은 자신의 창자와 방광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것입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변을 보게 되고 대변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한번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는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기의 팔로 기어서 근근히 움직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옮겨 다니기도 힘듭니다. 그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구글로 연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언제든지 심한 악취가 그에게 들끓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조금 움직이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의 팔로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의 팔과 손은 다 찢어지고 거칠어진 살갗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루하루의 삶을 위하여서 음식을 구걸해야 했는데, 여러분, 그가 음식을 구걸하기 위해 거기 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지나갈 때마다 그에게서 나는 심한 악취 때문에 결코 그에게 미소를 보여주지 않고 인상을 찌푸리고 그를 피하여 가면서 한 푼 두 푼 먹을 것을 주는 그 사람들의 그 구걸을 통하여서 그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비참하고 삶 그 자체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도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소외 가운데 있는 이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한 40살인지 50살인지 60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 중에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멀리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 사람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호소하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는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이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그는 기꺼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의 소원과 열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실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해 있겠습니까? 아마도 속으로 비웃거나 아니면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는 이 고통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도와서 물이 요동할 때에 자기를 거기에 먼저 넣어줄 사람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는 자기가 나을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38년이나 그렇게 땅을 기어다니고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던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소망이 생겼고 그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더러운 환경과 오염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자신의 대변과 소변을 가릴 수 없어서 그것과 함께 뒹굴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단순히 한 불쌍한 사람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불행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 있어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고는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통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더럽게 하였습니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부패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내면의 심령이 얼마나 타락한 상태에서 온갖 악한 것들을 솟구쳐내는 그와 같은 인생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이 병자가 똥과 이 오줌 가운데서 매일매일 뒹굴고 악취나는 그와 같은 냄새를 풍기는 이 비참한 상황이 바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롭게도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타락하고 그리고 참으로 멸망으로 달려가던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거듭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한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낫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의 영적인 비참한 상태를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이 자신에게 오셔서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즉시로 일어나서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응답하고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할 때 우리는 기꺼이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온갖 죄를 버리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할 때 우리들은 기꺼이 주님의 그 요청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것은 모든 사람이 놀라며 기뻐하며 축하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이제는 건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병자가 안식일에 38년 동안 깔고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38년 동안 깔고 있었던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간다고 해서 이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고 이 비열한 그와 같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 병자가 일어나서 걷고 기뻐하면서 자기의 더러운 침상을 걷어치우는 것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은 너무나 놀라운 광경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불쌍한 환자가 자기의 몸을 낫게 되어서 자기 침상을 들고 그것을 걷어치우고 이제 그것을 버릴 것인데 그것을 치우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 참으로 놀랍다.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구나라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사람의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조상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침상을 들고 그것을 옮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네가 안식일에 자기의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안식일에 나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병자에게 누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추궁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다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지만 다시 그를 만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실 때에 이것은 곧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긴다는 구실을 주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 주님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지키고자 했던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이런 규례들을 잘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수없이 듣고 자라셨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그와 같은 시도들, 그 규정들이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헛되게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의 수단인 안식일이 그렇게 지켜지는 것을 계속 보고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참되게 사람들에게 안식의 날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자 가운데서 38년이나 이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는 것, 그것이 이 사람에게 참된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평생을 안식일 규례를 지키고 살았다고 해도 그것이 안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진실로 우리의 육신이 쉼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면서 참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었고, 안식일이 사람들에게 기쁨의 날이 아니라 고통의 날이 되게 하고, 안식일이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이 전통적인 잘못된 이 규례들을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안식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참된 안식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과 여러 번 이 안식일 논쟁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그들이 식사를 못하였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부벼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였습니다. 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결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종교적인 사회였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대적할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함과 적대적인 태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안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진정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규례를 만들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정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킨다고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103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 복음사역과 이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공적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둘째로는 내 일생 동안 악한 일을 멈추고,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악한 일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일하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게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유대인들의 이 가혹한 그리고 참으로 잔인한 비난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의 피난과 박해 속에서 가르쳐 주셨던 참된 자유의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엄격함과 헛된 규칙들이 우리에게서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안식일을 지킬 때 여러 가지 많은 규례를 놓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다 우리의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유를 주셨는데 또 다른 형태의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만하고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즐거움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위험이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자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날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방종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 마음의 자세를 언제나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 참된 복음의 자유를 우리가 올바르게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만 포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1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그와 같은 관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관념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하는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할 때 우리들은 아,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결론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전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시고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면서도 그는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일부러 고치셨고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이 이 안식일에 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은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자기의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권위를 유대인들에게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극심한 반대를 그가 대면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아버지와 동일하게 여기시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쳤다 해도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대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에 이 환자를 고친 것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시고, 그리고 자신이 이 일을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시는지를 밝히셨을 때에 극심한 반대를 받으시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핍박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순간부터 우리 성도들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드러낼 필요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과 핍박을 어느 순간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할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들은 언젠가 분명히 부딪히게 될 텐데,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옛날에 유대인들의 시대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교 시대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상대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그와 같은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과 행실 가운데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세상 사람들과 모든 것을 다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립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과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게 서 있어야 할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들과 같이 왜 일을 함께 하지 않느냐?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애매모호하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나의 양심은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 빛된 행실을 보고서 여러분들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소외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심한 저항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리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역사적으로 항상 경험해왔던 일이고 주님의 제자들의 삶에서 그들이 경험하였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때가 올 때에 우리도 기꺼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사회적인 수치와 공적인 모욕과 비난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중소기업 청장 후보였던 박성진 교수가 사람들 앞에서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뭐 우리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의 추궁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이 박상진 후보자보다 더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정직함을 따라서 행동할 때 세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의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드러내고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때에 유대인들에게 죽임당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삶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비참한 죄인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삶을 얽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도 기꺼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그와 함께 고난도 받고 그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광명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와 같은 삶을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